예, 오늘 저희가 좀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가 기꺼이 교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죄를 비울 것인가 그리스도를 채울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진행하려면은 이제 그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방법이 대단히 간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 속에 몇 가지를 믿고 인격적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뀌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틈은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간격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간격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간격이 메꿔지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인간의 선행으로도 이것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뭐 바쳐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 틈이 메꿔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꿔지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회복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사람이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행위로 입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사실만 제가 지금 뭐 말한 게 한 시간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열 시간이 됐습니까? 몇 분 안 됐어요. 한 2, 3분 안에 제가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바를 말했잖아요. 사실 이런 가장 단순한 것만 믿는다면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우리가 볼 때 미개한 사람이라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믿으면 그럼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실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과정도 단순했던 건 아니에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율법과 믿음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 믿음의 문제. 예, 이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 영어로는 law예요.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걸 거꾸로 하면 법률이죠. 법률, 율법. 다 그냥 영어로는 법입니다. 법.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을 특정하기 위해서 번역을 할 때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지 뭐 사실 원래대로 하면 그냥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의 역할이 뭐냐 할 때 이것은 먼저 인간의 그 죄를 인식하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가장 간단하게 십계명이라고 해보시죠. 십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죄라는 게 세상에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어요. 죄는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람이 그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게 정말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국도변을 가고 있는데 한참 신나게 8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80km까지는 그냥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신나게 달리다가 카메라에 딱 찍히고 바로 앞에 보니까 시속이 60km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여기는 시속 60km 구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표지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이 안 나올 때는 이게 몇 킬로로 달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도대체 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에서 탐내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인간들이 탐을 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 뒷부분이 지금 제가 말하려는 부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맥이 조금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 이 표현이, 이 상태가 사실 인간이 죄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나는 심판받아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벗어나지? 이러한 이 구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스겔서,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겔서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여기 이제 혼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성경에는 사람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몸이 있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이 몸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이교도들은 그 인간의 본성을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노찬이는 뭐 눈이 찢어졌고, 뭐 다리가 짧고, 뭐 좀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박노찬이는 이 몸이 박노찬이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혼이 박노찬입니다. 그리고 이 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영이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혼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우리가 상상하고 학습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의 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냥 혼이다, 이렇게 뭐 삼천 혼이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범죄하는 그 혼은,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인간 전체를 아예 혼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서 죽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율법이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도 해주냐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죄를 알려주는 것까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피드 리밋이 저쪽에 이 사인이 있었다고 해서, 여긴 제한 속도 80km입니다. 여기는 제한 속도 110km입니다. 했다고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하여금 그 80km를 지키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90, 100, 150 이렇게 밟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속도 제한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듯이, 율법이라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죄의 대가를 치러주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또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멀리서 볼 때는 잘 안 보이죠. 멋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디오로 나오면은 그래도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멋있게.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주름도 많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서 자기 앞에 거울을 딱 보면은, 아, 여기 죽은 개가 있네.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고추장 묻었네. 뭐 이빨에 고춧가루 끼었네.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만, 그러나 거울을 봤다고 해서 고춧가루가 떼진다거나 고추장이 닦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보여주는 데까지만인 거예요. 밝혀주는 것, 드러내주는 것, 그것까지인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은 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또한 성경이 없다고 해도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쨌든 이 자기의 이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짐승은 이걸 못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이원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 중에서 자기 옆에 친구 개의 고기 덩어리를 훔쳐가서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개가 없어요. 예, 이 인간과 가장 가까이 이 비슷하게 생긴 침팬치가 됐든 뭐 고릴라가 됐건 원숭이가 됐건 그런 짐승들도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그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 15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이 구조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인간이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된 것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이 센서가 여기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알았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난 죄짓기 싫은데 그래도 늘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종교라는 것이 뭘 하는 것이냐면 이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의 이 갈등, 이 죄 문제, 내가 100% 선하지 않다는 것,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괴로움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뭔가 대가를 치러보고자 하는 노력, 이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히 이 공덕을 쌓고 그래서 이 승려들이 이렇게 집에 와서 뭘 얻으려고 하면 부지런히 또 보시도 하고 그렇죠? 보시 맞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열심히 뭐 자선 행위, 기부 행위도 해보고 뭐 어디 양로원 고아원 가서 뭐 노력 봉사도 해보고 또 뭐 심지어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돌을 닦아 보기도 하고 동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아 보기도 하고 벽만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 가보자 하고 앉아 있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막 무릎으로 이 생살로 이 날카로운 자갈밭을 막 몇 킬로씩 기어가고 이 아스팔트 바닥을 혀로 이렇게 핥으면서 가기도 하고 뭐 삼보 일배라 그래가지고 뭐 세 번 가서 한 번 절하기도 해보고 묵주를 108개의 묵주를 돌려가면서 이걸 마음을 다 잡아보려고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게 사실 죄인데 그걸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 상태를 자기가 개선시켜보고자 또는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보고자 하는 노력, 이게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 안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세상의 종교가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뭐는 해, 뭐는 하지 마, 이 모든 것. 이것이 지금 이러한 행위들로는 아무리 그걸 잘 지켰다 해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기독교란에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교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유대인의 종교라든지 또는 이 이방인들, 그 그리스 헬라인들이 그 아테네에서 신을 섬길 때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종교라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 그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알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 횡령이라는 그 행위가 용서를 받고 그 행위가 되돌이켜지려면 뭘 하면 됩니까? 50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조금 더 덧붙여서 피해 보상을 좀 더해서 정신적 피해와 뭐 이런 걸 더해서 이제 돌려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근본적으로는 500만 원을 횡령했다면 500만 원을 돌려주면 그러면은 그게 갚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친구의 자동차를 이 상처를 냈다. 그럼 그거를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건 뭐냐면 그 대가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라는 행위를 했으면 그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죽는 게 단순히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이 생명이 뭐 한 80년, 90년 살고 생명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것, 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곳에서 불로 절여지는 곳. 거기에 불에 잠긴 채 불로 절여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대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범죄했을 때 그 대가라는 것은 영원한 대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대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모욕하는 것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한테 모욕을 했으면 그것은 대단히 큰 죄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모욕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스랍들과 그룹들을 만드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거역했을 때의 그분을 모욕한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실 이제 말에 조금 어폐가 있긴 하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긴 사는데, 그렇죠? 영원히 살긴 사는데 하나님과 전인격이 분리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다.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아담이 똑같습니다. 아담이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와 혼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거역하고 내버린 순간에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달았고 아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탈출하는데,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통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을 발견했다 싶었는데 이게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 죄의 상태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완전히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치고 정말 진지하게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에 도달하지 않게 되면 인간이 정확하게 이 죄가 뭔지, 죄의 대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은 인간을 막다른 골목까지 이렇게 몰고 가고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외통수인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면 영원히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까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이 죄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과 또 인간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구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고 또한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조끼 하나 입고 빠진 사람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육지까지 도달해 보겠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일 많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용기를 줘가지고 너 그래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그거는 포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력으로 안 되고 구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이제 필요한데 이 구원자는 그럼 뭘 해주신 거냐 할 때 이 구원자가 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 하면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주셨다. 내가 천조원의 빚을 졌다면 그거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천조원 가진 사람이 갚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갚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갚든지 남이 갚아주든지. 그렇죠? 이 죽음의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자의 도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구원자의 도움이라는 것은 바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은 죄는, 여러분 한번 생각,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의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라 그랬죠. 영원한 파멸. 그러면은 저도 영원한 파멸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이용호 형제님도 영원한 이 불못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수백억 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정백제자매님도 영원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대가들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인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호멧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상홍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빚을 갚아주시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될 텐데 거기서 나와서 영원히 살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분만 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분.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히 살긴 하지만 태어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만 영원하죠. 하나님은 뒤쪽으로도 영원하세요. 예. 근원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래서 이제 율법이 이렇게 자력으로는 안 되고 구출자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려줬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이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러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 그냥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절의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행도 필요 없어요. 참선도 필요 없어요. 득도도 필요 없어요. 요가도 필요 없어요. 공부도 필요 없어요. 선행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하는, 그것을 이 믿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영생을 살겠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산 듯이 보였어요.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산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영원한 죽음의 연속선상이 그냥 존재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이야기. 더 이상 이 내가 내 이 어떤 이 죄, 내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갚아야 할 죄의 빚이 남아있지 않다는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은 변개할 수가 없고,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면제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성경의 선언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죄의 유혹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감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트집을 잡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어떠한 죄를,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금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시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다 없어졌잖아, 그런데 뭘 또 회개를 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면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게 죄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된 것이지만, 그러나 죄의 유혹은 여전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유혹과 우리가 매일 매순간 싸워야 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 싸워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는 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 몸이 변화될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요. 이건 썩어요. 그렇죠? 이게 뭐 200년을 살더라도 어쨌든 썩어요. 아담 때처럼 천년을 회복이 돼서 천년을 산다 그래도 어쨌든 이건 썩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려면 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변화된 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와 똑같은 몸,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썩을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고민이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옛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새 사람이 하나가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하나가 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없던 것이.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살아있게 된 그 영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중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인격.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다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밖에 없어요. 괴물만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선한 것, 새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 괴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날마다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이길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죄로 인한 대가, 죄의 형벌, 죄의 결과로서 받을 형벌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죄의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육신과 옛 육신과 우리 세 사람이 이제는 부딪히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정체성이 나오고 성령이라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인도함을 받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새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과 지금 이 육신이라 불리는 옛 사람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니까 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어? 나도 하나님에게서 난 거 맞는데? 어? 근데 난 죄 짓는데? 그렇죠. 어? 나 죄 짓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네?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러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죄가 아니라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봐, 구원받은 사람 여기 지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잖아. 그러면은 난 구원받은 거 맞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본성은 뭐냐, 이것은 새로 창조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창조함을 받은 그 본성, 우리의 이 거듭난 이 영,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지금 요한 1서에 1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거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짓는 거냐면 우리의 옛 육신이 짓는 것입니다. 물론 겉에서 보면 다 내가 짓는 거예요. 인간 막노차,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행해도 겉에서 볼 때는 인간 막노차니가 지금 하고 있고, 죄를 지어도 인간 박노찬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을 때는 제 옛 육신이 짓는 것이고 제 안에 있는 새 성품, 새 본성은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 혼 안에서, 우리의 혼 안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그 전쟁의 결과로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가 이 우리 몸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죄 때문에 정말 괴롭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은 알겠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양심에 분명히 찔리고 있는데 계속 하죠. 그러면서 자꾸 양심이 무뎌지죠. 예.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제가 알기로 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저희 그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제가 알기로 뭐 담배 여전히 태우시는 분 한 다섯 분 이상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직 못 끊으셨고 뭐 가끔 피신다고는 하는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 우리 중에 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좀 치료해 보기 위해서 대단히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걸 할 수가 있을까? 그걸 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의 결론으로서는 대단히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지나쳐 읽지 마시고 한번 잘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에 침 묻혀서 일부러 뚫지 마시고요. 한번 뚫어지게 쳐다봐 보세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원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성령 안에서 거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르라.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입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걷게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걷는 문제가 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걷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컵 안의 물 또는 빛과 어둠의 예인 것입니다. 이 컵이 여기 비어 있을 때 이 컵에 공기가 찼다고 해서 이 공기를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공기가 들어가지요. 그렇죠?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끄집어내고 내 안에서 탐욕도 끄집어내고 시기도 끄집어내고 질투도 끄집어내고 욕심도 끄집어내고 음란함도 끄집어내고 게으름도 끄집어내고 수근수근함도 끄집어내고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게 들어와요. 더 죄의 유혹은 더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 컵을, 이 공기로 차있는 이 컵을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지는 것이죠. 물을 부으면.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걷는 만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죄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끊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끊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이 안에 예수님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안에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예습성, 이거 그냥 놔두세요.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거 놔두시고요. 성령님을 채우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늘 말씀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세요. 차 타고 다닐 때 말씀 틀어놓으시고요. 찬송하시고요. 설거지하면서 주님 기도하시고요. 예,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이 죄의 소욕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깜깜한 이 방에 이 형광등 탁 키면은 그러면은 어둠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시면 그러면은 내 육체의 소욕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이 명확한, 가장 정확한 그런 성경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믿음 생활에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안 넘어지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뭐 대단히 경건한 척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넘어지거든요, 분명히.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하면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빙판에서 스케이트 잘 타지 못하는 사람이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다 넘어지면 더 크게 다쳐요. 그렇죠? 넘어질 땐 그냥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걸 하는 거.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빨리 일어나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넘어져서 죄로 넘어져서 거기서 오래 거기 버티고 앉아 있으면 아, 내가 죄졌으니까 아, 나 마음이 꺼림직해서 이번 주엔 교회 못 가겠어. 아, 나 이번 주에 또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또 했네. 아, 면목이 없어서 난 교회 못 가겠어. 아, 말씀도 못 보겠어.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 그 정죄에 빠져 있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욕 많이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욕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시고, 주님, 제가 또 이랬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이 정죄감에서 해방이 되면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이제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개념이 없으셨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아직 결단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그거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몇 가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인정하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원래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유의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죽게 된 인간을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주 창조된 거 눈으로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진화된 것도 못 보셨죠? 당연히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못 봤지만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대가로 영원히 죽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사실 하나님 자신이신 분, 그분이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갚아놨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 얘야 그거 다 변상해놨다 빨리 돌아와라 그거예요. 이 아들은 그거 변상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얘야 다 변제됐으니 제발 몸만 돌아와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심정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서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내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내 죄가 법적으로 영원히 면제된다는 것.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상태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으시겠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믿으시면 그러면 진지하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순간에 그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하나가 내 안에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부르르 떨린다거나 막 뜨거워진다거나 그런 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연해하지 마시고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드린 이 부분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럼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 우리 중에서 이제 이 율법의 역할과 또 이 성령님과 이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순서를 오늘 이후서부터는 이제 평생토록 반드시 잘 기억하셔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종교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 이게 종교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만큼 내 죄의 소욕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 주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 안에 예수님 계신 게 좀 불명확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아, 여기 계신데 왜 주여 해요? 여기 계신데.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르느라고 그렇게 그 우주까지 도달도 못해요. 그냥 주님 하시면 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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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시면 돼요. 주님, 주님, 주님.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 안에. 그래서 무엇을 끊으려는 노력보다는 예수님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우리의 그 노력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좀 주님 앞에 좀 잠깐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589장입니다. 이게 제 다음번 찬송가에서는 그 윗부분도 제목도 그렇고 윗부분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이렇게 바꿀 건데요. 지금 아래 구련 부분에만 그렇게 바뀌어 있고 지금 위에는 안 바뀌어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은 그냥 군병 같으니로 부르시는데요. 다음번엔 제가 바꾸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일어나서 하십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영원한 죄의 형벌을 일순간에 갚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끊으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놓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시게 하는 것 주님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에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빠른 시간 안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